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아니 올해가 이번 주가 시작됐죠. 이제 이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첫 말씀을 시작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신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하신 아들로서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하신 구세주로서 다 이루었다의 의미. 세 번째로, 완전하신 성취자로서의 다 이루었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의 말씀 다 이루었다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완전하신 아들로서의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완전하신 구세주로서 다 이루었다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하신 성취자로서의 다 이루었다의 의미.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큰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실과를 두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하신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실과를 따먹는 것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그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의 가장 그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다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 사람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6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 했을 때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타락한 결과가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데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죄인들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아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친히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이미 보냈습니다. 유대 역사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요엘도 있고 미가 선지자도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어서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보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냈냐?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자기의 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자 한다면 그분이 누구를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가 세 명 있습니다. 아들이 세 명 있는데 귀하죠. 자식이. 어르신들도 자식이 있어서 다 아실, 자식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분신과 같은 거죠. 누가 제 자식한테 나쁜 말 한다던가 자식을 해롭게 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일촌 관계라고 하죠.
일촌.
아내와 남편은 무촌인데 무촌 관계로 그런데 자식과 부모는 일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촌, 3촌, 4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만큼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정말 가까운 건데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곰이 자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도 이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이 예수의 피의 값에 공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만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그걸 이루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막론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영원한 형벌을 있는 그대로 정말 그 영원한 형벌이 어떤 형벌일까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참히 피를 흘리고 버림을 받았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도 버릴 정도로 아들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대신 죽으시니까 죄의 값을 갚으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심판을 받도록 대신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원하는 게 있었다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 자식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예쁜가요? 내 뜻대로 하는 자식이 예쁘죠. 내가 말 안 했는데 내 뜻대로 해주는 아들이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효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근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셨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어서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 내가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냐 하시면서 그걸 막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죄인들 가운데 삶을 사셨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고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물이 아닌 이상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면 저희들의 육신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육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영혼, 예수님도 같이 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대변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태어나시는 거죠. 죄의 결과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사람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쓴뿌리들을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대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죄인들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러니까 내 처지에 안 있어 본 사람이 어떻게 알까? 다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정말 기구할까? 아니면 정말 독특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런 유닉 아주 독특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제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힌 밥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죄의 결과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몫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형은 가장 정말 그 흉악한 죄인한테 그 흉악한 죄인에게 선고를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게 있었던 거예요. 법 조문이 그때 당시에. 근데 내 삶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이 있고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로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나는 거죠. 다 사람들은 이거는 이 사람 책임이다라고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슨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아니 저 사람 책임이다. 자기한테는 안 하죠. 다 저 사람 책임이다. 뭐 누구 책임이다.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내 양심상 편하고 내가 모면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보시면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에 주차를 해서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벌금을 제가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내주겠다 내 잘못으로 하고 내 이름을 거기다가 대고 내가 대신 처벌을 받겠다 그래서 나는 아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고맙죠.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하신 겁니다. 친구 중에 자기 목숨을 대신 내려놓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지만 그런 생명을 내어놓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 형벌을 다 갚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다 갚았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공로를 대신 받는다는 게 예수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한 단어예요. 테테스텔라이. 테테스텔라이. 한 다 이루었다. 한국말로는 두 단어잖아요. 영어로도 세 단어. It is finished. 그런데 헬라어로, 그릭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테테스텔라이. 그 말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물건을 사면은 종이를 주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야. 테테스텔라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값을.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갚아야 될 하나님의 그 정의에 부합하는, 공의에 부합하는 그 형벌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갚았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는 갚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예수님만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갚으려고 허물어요? 갚으려고 하는 사람
갚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네.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는 완벽한 성취자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르신들께서 이제 살아오셨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뭔가 하셔야 될 일이 있었을 겁니다. 매주 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각자 맡은 일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걸 꼭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올해 안에는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알 수는 없죠. 뭔지는.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 한 가지 해야 되는 그 일,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우리가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이걸 좋은 걸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도장을 꽝 찍어주고 잘했어, 이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이미 도장을, 예수님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잘해서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인정을 받았고 해야 되는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믿으라 하는 믿으라 그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는다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어려서 주라고 돼 있을 때 능력 친구들 동무들 막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가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이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예수님이 그 완전히 지키셨다라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킨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빈손 들고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오늘 이 주일날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날 여러분의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건 여러분의 그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아니냐 거기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